오늘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날로 저희들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부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는 교통수단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버스를 이제 타고 시내버스가 가는 중에 난간을 들이받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버스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내용으로 어렸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삼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마도 억울했던 사람은 바로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막 출발하려던 버스를 간신히 붙잡아서 억지로 잡아탔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96번인 줄 알고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으로 잘못 탄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뭐 어떻게 엄격결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나 또 집에서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오신 분들은 참 가장 다행스러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행하는 그 버스에 우리가 함께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 버스를 내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방향을 잡아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로를 따라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합당한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미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 속에서도 다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실제로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를 실제로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그들의 거짓 신앙을 지적하고 꾸짖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굳이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사도가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과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표현과 어휘면에서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쫓아내셨는데 소와 양은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요.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는 그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시기의 차이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말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지금 이 사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면 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다르냐? 공간복음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시간적인 배열에 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놓은 것이고 이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가지는 특별한 어떤 강조점과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다시 재배열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초기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가지는 이 사건의 분명한 특별한 메시지와 강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문제와 또 표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답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성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해되기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요 축복의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와서 서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는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화폐를 주로 거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제도화된 장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위안을 얻는 그런 도구로서 생각을 한 것이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어떤 증명을 위한 장소로만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 성전은 하나의 민족적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는 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일들은 철저하게 봉쇄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이 성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것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열방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성전의 목적과 그 의미가 또 그 기능과 역할들이 상실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성전에 대하여서 일종의 의분을 가지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그 원래의 목적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인가 보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성전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21장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 있죠. 그러나 그때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의 다 상징이었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오늘날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날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오늘날의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개념이나 성전이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까? 그것도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후에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신약성경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전이라는 곳은 우리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성전다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성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참된 성전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유형 교회가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참된 성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13절, 2장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로 허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성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이해와 성전에 대한 그들의 사고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유대인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도화되고 명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몇몇 그 신앙적인 카테고리 안에 넣고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문제가 없고 그것으로 위안을 벗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뭔가 모르게 이 땅은 신앙적인 틀과 행사와 제도와 어떤 종교 의식들로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성전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있어야만 참된 성전의 의미를 가질 텐데 우리들의 신앙들은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형태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로 나는 신앙생활을 이미 다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동일한 말씀을 하겠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우리 가운데 헐어야 할 성전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죠. 표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을 하시고 나오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전후에 이 표적에 대한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첫 표적이었잖아요.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오고 3장 2절에도 가보면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표적을 자주 등장시킴으로써 요한사도가 가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추구하고 요구하는 표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양과 소를 몰아내고 거기서 막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어떤 증명이 무엇이냐, 당신이 성전보다 큰 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하늘로서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전쟁 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한다든지 또는 기브온 전투에서 그 중천에 태양이 떠서 멈춤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표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랐던 거죠. 그와 같이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으로서 그들이 바라는 표적을 보이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어떤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확인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묘한 자존심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력을 얻고 그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유도 어떤 면에선 나의 나됨을 어떻게든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서 표적을 삼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표적도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무슨 표적이 될 만한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항상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일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같이 읽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더 나가셔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서 나타날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뭐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있다가 나오실 것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그를 꺼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열심이 드러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더 표적다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유대인들 앞에서 좀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형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 속에서 언제나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힘으로 또는 나에게 축복으로 성공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좀 더 말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표적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 또는 기적적으로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출세를 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움을 받기를 항상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아주 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일들로만 설명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를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을 보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시키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열심으로써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으로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요, 소망으로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시야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내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전 안에서 제사와 모든 제도화된 것들을 내가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도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표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유대인처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행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가 가기를 바라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참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은 뭐냐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왠지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사는 인생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고 몇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나의 뭔가 더 채워줄 만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또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심히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표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발견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그 무엇인가를 좇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의미요, 해답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목적이요, 가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목사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 돼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교양 과목으로 들어야 할 개그 콘서트를 잠깐 봤습니다만, 거의 코너 중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두 백수가 나와서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캐치볼을 하면서 백수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코너예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 내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사업하지 않을래? 고속도로에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를 같이 팔자. 그래, 우리 같이 사업을 해서 대박 내자. 그래, 너 우리 대박 내려면 대박 내려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갈 각오 해야 돼. 그래, 나는 하루에 두 시간만 자고 일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우리 20년 바짝 일해서 부하직원 200명 두고 큰 빌딩도 짓자. 그래, 우리 전용기 사서 해외로 여행도 다니자. 그래, 우리 마이애미 해변에다가 별장도 짓자. 그러더니 잠깐 갸우뚱하더니, 우리 그 마이애미 별장에서 뭐 할까? 캐치볼 하자. 그러더니 갸우뚱하더니, 그러면 우린 지금 성공한 거네? 그럼 그렇다고 봐야지. 여러분, 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거기서 메시지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삽니다. 뭔가를 위하여서 삽니다. 그 앞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는 내가 지금보다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이 땅에서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차이 있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거기서 살면 아주 좋다고 자랑을 해요. 앞에 해변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가, 아주 맑은 날에는 저기 멀리 보면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가 보인다고 뻥을 칩니다. 예? 우리 집은 아파트에 아주 작습니다. 월세 내는 셈 치면 조그만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그것도 될까 말까 모릅니다만, 이렇게 오며 가며 보면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그런 집을 보면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놓고 보면 뭐 차이가 있습니까? 1평에서 사는 것과 100평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 똑같습니다. 눈 감으면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평에서 자면 악몽을 꾸고 100평에서 자면 뭐 환상적인 꿈을 꿉니까?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뭐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맛난 것을 먹을진 몰라요. 그러나 화장실 가면 다 똑같더라고요. 뭐 좋은 걸 먹으면 뭐 똥이 천연색으로 나옵니까? 뭐 다 똑같습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한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밀레의 이삭줍기. 여러분 그림 기억하시죠? 세 명의 여인이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짚는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면 뒤에 볕집단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 볕집단이 많이 쌓여진 것에 우리의 행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이삭 하나를 줍는 그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차이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본질적인 이 인간들이 가져야 할 정말 진정한 가치와 자랑과 그 힘이 거기에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하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니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기쁨이요 자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많이 가진 자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 모든 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보화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자랑을 샀습니다. 육체의 자랑이라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고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 육체의 자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육체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어떤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이 된 것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안에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그 무엇을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자랑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참된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과 열심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